VOA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이 4개월인 군 의무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이 잉원 타이완 총통은 27일 현재 4개월인 의무 복무는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며 2024년부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이 잉원 총통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도 타이완이 충분히 강하다면 타이완은 전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의 본고장이 될 것이며 전쟁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내 사실상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타이완 협회는 타이완이 방어를 위해 취한 조치는 타이완 해협 및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타이완 측 연구에 따르면 현역병 의무 복무 연장은 현재 16만 5천 명 수준인 타이완 군 병력에 6만에서 7만 명을 추가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본이 오는 30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6일 이같이 밝히며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과 7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입국 때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기시설에서 7일 동안 격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일본 정부 측은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 사이에 정보가 크게 엇갈려 일본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 대상 입국 규제 강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시설 격리 의무와 PCR 검사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이 같은 방침은 지난 3년간 시행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전면 폐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부터 해외에서 중국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호텔이나 별도의 격리시설 등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재택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에게 5일간 시설 격리와 3일간 자가 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당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해온 중국인들은 새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러시아의 침공 1주년이 되는 내년 2월 유엔에서 평화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쿨레바 외무장관은 26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유엔에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중재를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단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원한다 해도 러시아가 참여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대변인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관련 당사국 모두가 동의할 때만 중재자로 나설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쿨레바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응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는 2023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비무장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어제 우리의 새로운 영토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정권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비군사화, 비나치화하고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라는 우리 제안을 적들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요점은 간단하다며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위해 이를 이행하거나 아니면 우리 군이 대신 결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완전 철수하고 비무장하라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들의 전략적 목표는 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미국과 러시아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겨울 폭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뉴욕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승인했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뉴욕주 서부 버팔로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주말 내내 127cm가량 쏟아진 폭설로 적어도 27명이 숨지고 만여 가구가 정전됐으며 도로에는 개인 차량 이동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케이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버팔로를 덮친 이번 겨울 폭풍이 30명의 사망자를 낸 1977년 겨울 폭풍 이후 45년 만에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승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은 한국 대비태세를 시험하면서 한국 사회 불안을 부추기기 위한 위협 행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기반 엔진 기술을 적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4도, 최고는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5년 만에 드론, 즉 무인기로 한국 영공을 침범한 도발은 한국 군 대응 태세를 시험하면서 한국 사회 불안을 부추기기 위한 위협 행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그치지 않고 주체가 불분명한 도발 방식들을 섞어 쓰면서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6일 드론, 즉 무인기 5대를 동원 대낮에 한국의 김포와 강화도 외 서울 영공까지 5시간 넘게 침범해 비행하는 초유의 도발을 벌였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국 군 대응 태세를 시험하는 동시에 북한 재래식 무기들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던 한국의 의표를 찌른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남북한이 최근 군 정찰자산 수준을 놓고 기싸움을 벌여온 연장선상에서 북한 측이 이번에 무인기를 동원해 한국 사회를 위협하면서 동시에 무인기 성능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8일 정찰 위성을 발사한 후 서울 도심과 인천 일대를 찍은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사진 화질이 조악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0일 누가 일회성 시험에 값비싼 고분해능 촬영기를 설치하고 시험을 하겠나라며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자체 위성으로 평양 김일성 광장 사진을 찍은 고해상도 사진을 공개했고 북한은 이에 자극을 받은 듯 23일 신형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홍민 실장입니다.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는 무기체계를 갖고 있다고 한국이 하지만 결국 이렇게 저고도로 날아오는 무인 정찰기조차도 막지 못하는구나 라는 일종의 허점을 공간적으로 노리고 자신의 정찰 능력이 또 다종화되어 있다라는 공세적인 능력과시를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의도는 과거 목함지뢰처럼 전통적인 도발로도 그리고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도 한국을 위협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북한의 이번 도발이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쌍방이 무인기 효과를 보고 있는 데서 자극을 받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의 일입니다. 한국군에 따르면 북한은 300대에서 많게는 1000대까지 무인기를 개발해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주로 대남 정보 파악과 감시, 정찰을 목적으로 하지만 군사적 도발이나 테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인기에 화학 또는 생물학 무기를 실어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제 도발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지난 2014년 한국 내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3대를 복원해 비행시험을 했을 땐 3kg에서 4kg 무게에 폭탄도 장착할 수 없고 400g에서 900g 정도의 수류탄 한 개를 겨우 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로부터 3년 뒤인 2017년 6월엔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기지까지 무인기를 날려보내 기지시설을 촬영하면서 향상된 비행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북한은 시리아로 추정되는 중동 국가에서 미국산 고속 표적기인 MQM-107D 여러 대를 도입해 이를 토대로 무인 공격기를 개발했고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자폭형 무인기도 개발해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호 사무국장은 북한의 이번 무인기는 과거 한국에 추락했던 중국산 상용 무인기 수준의 저열한 북한 무인기들과 비슷한 기종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이 고성능의 무인기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작년도 이제 국방과학 발전 전람회에 보면은 수직 이착륙 무인기라든지 아니면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송골매 무인기와 유사하게 광학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기까지 공개하고 했었거든요. 북한도 나름대로 무인기에 대한 기술을 좀 갖춰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이번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도발 양상을 한층 다양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은 올해 수십 차례 전례 없는 빈도와 규모의 도발을 단행했지만 주로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신형 무기체계를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북한은 윤석열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동력을 떨어뜨리고 미한일 공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런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은 나름대로 내세울 명분이 있을 땐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노골적인 도발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주체가 불분명하면서도 한국 사회에 불안을 퍼뜨릴 수 있는 방식의 도발을 섞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높여야 되는데 나름대로 어떤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정당성을 가진 도발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도발했는지 불분명한, 실체가 불분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쫙 높아지는 거잖아요.
김 교수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무인기 도발에 이어 한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입니다.
이번에 드론 사건은 9.19 군사합의에 어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정전협정도 어긴 거예요.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드리면 반드시 응징한다는 거.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거 안 해서 북한이 얕잡아보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27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강신철 작전본부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본부장은 군은 적 무인기의 도발에 대비해 각급 부대별 탐지와 타격자산 운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탐지자산은 초기부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하며 타격자산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무인기들이 한국 영공을 침범해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서영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이번 침범의 성격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무인기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비행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자국의 영토 보존을 지켜야 하는 한국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BOA의 논평 요청에 백악관과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현지 시각 26일 오전 10시 25분부터 5시간 이상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 분계선을 잇따라 침범했습니다. 북한 무인기들은 경기 파주와 김포, 인천 강화도 일대로 넘어왔고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들이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지난 2017년 6월 이후 5년 6개월 만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유 무인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해 북한 무인기의 침범 거리의 상응에 운용하면서 적 주요 군사 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앞으로도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 한국군이 충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무인기가 한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정찰 활동은 물론 생화학 무기 등을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완벽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6일 VOA와 통화해서 북한이 5년 전보다 더 정교한 드론을 보유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m aware that North Korea had sent agents into Russia in particular to secure drone technology.
베넨 연구원은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드론이 한국에 대한 위협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기술 확보를 위해 러시아에 요원을 파견하는 등 무인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6일 오전 10시 25분경부터 무인기 5대를 띄워 한국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2m급 이하 소형 무인기로 한 대는 서울 등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비행했고 나머지 넉 대는 약 5시간가량 강화도 일대를 날아다녔습니다. 무인기의 형태에 대해선 조그마한 비행기라며 2017년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최첨단 드론이 아니더라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의 무인기 공격도 주목해야 할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수백 개의 드론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성능 폭발물이나 생화학 무기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한국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와 관련해 제로 침투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베넷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군 준장 출신인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 무인기가 한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 can obviously do kinetic attacks, harassment, and then you've got significant aviation activity.
약 5년 전 한국을 침투한 무인기는 크기가 크고 정교하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정교한 비행체가 아니더라도 무기를 실어 도시 안에서 충돌하는 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무인기는 정찰 활동뿐 아니라 공격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특히 김포와 인천 등 항공 활동이 많은 지역을 비행한 점을 거론하며 이는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 무인기의 침투 목적은 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등 정찰 활동과 함께 무인기 공격에 대한 미한 연합군 등 한국 측의 대응을 시험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북한이 정찰 역량과 물체 운반 능력 등 무인기 성능을 시험하고 한국의 관련 방어 체계와 대응 속도 등도 파악하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에 보내는 전략적 메시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ut it also shows that North Korea can be a dangerous actor.
북한은 자신들이 원할 경우 한국에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셈법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성가시게 할 역량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는 자신들의 다양한 역량을 과시하면서도 도발 수위를 조절하면서 미사일보다 덜 도발적인 무인기 침투를 선택했을 수 있다고 고스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양보를 압박하려는 일환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군 당국이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측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공군 전투기, 공격 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에 나서고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되자 헬기에 20mm의 기관포로 100여 발 사격을 가했으나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북한 무인기는 격추되어야 했다면서 특히 무인기가 영토 내나 민감한 지역에 접근할 경우 화기나 대공포 등을 활용해 격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they should be shot down. Look, if it's going anywhere near Seoul or in the sensitive areas.
또 격추 외에도 통신이나 레이더 체계의 사용을 방해하는 제머를 통해 무인기와 지휘소의 교신을 방해함으로써 비행체를 추락하는 것도 군사적으로 정당한 대응 방식이라고 스틸웰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한국 측과 주한미군, 유엔군 사령부 등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적극 협의해야 하며 무인기를 파괴할 역량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면 이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드론을 통해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한국 측이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번 사건은 한국 영공에 대한 침범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은 방공체계나 전투기를 통한 격추를 통해 북한의 무인기를 파괴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6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소집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원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년 국정운영과 관련해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실제적 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소중한 바탕으로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2022년도 주요 당 국가 정책들의 집행 경영 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 등 다섯 개의 주요 의정을 전원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 총화 보고가 계속된다고 밝혀 회의가 이틀째 이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복잡한 국제정세 하에서 군사와 국방에 힘을 쏟고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군사도발의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상황이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김 위원장의 대외정책 방향이나 메시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과 한국은 전례 없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전통적인 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 등 경제와 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사상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미한일 군사 공조를 강화하는 등 미국 주도의 글로벌 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돌아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미한 동맹의 심화와 확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20일 미한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 찾은 곳은 한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부 전체주의 국가들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반도체 등 핵심 기술 공급망을 흔들려고 시도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가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질서를 흔드는 세력에 맞서는 핵심 요소는 한국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파트너들과 협력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동맹과 파트너들로부터 더 많이 확보하고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튿날 열린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한 동맹을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동맹으로 격상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날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담은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양국이 어떻게 공조할지를 논의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미한 관계가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 기술, 공급망, 글로벌 측면에서 공조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방한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공장 건설, 시설 확장 등 다양한 대미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 안보와 경제 안보, 가치와 국제 규범, 공급망 재편 등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범 1년 만인 지난 2월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5월 출범한 윤석열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던 전임 한국 정부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체제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미국 주도의 다자간 경제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고 반도체 생산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의 연합체, 칩4 동맹 참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들은 모두 중국을 배제한 채 역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경제 협력을 도모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와의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26일 VOA에 한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더 많이 관여하는 쪽으로 이미 외교 정책을 선회했다면서 한국이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주최한 점, 미국의 IPEF에 참가한 점, 태평양 경제안보협력체인 Partners in the Blue Pacific에 참여한 점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석자는 미국 쪽으로 향하는 한국의 쏠림 현상에 대해 중국은 불가피하게도 경계하겠지만 윤 정부는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들과 힘을 합친다면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잠재적인 위협들을 좌절시키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계산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새로운 미한관계가 더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기존의 미한관계가 기본적으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약속이었으며 이는 거의 대부분 군사적 성격이었다며 하지만 새로운 미한관계는 안보와 경제 두 가지 면을 모두 가졌고 이론적으로 국제적인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협력과 공조의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한국이 더 깊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습니다. 특히 역내 가장 휘발성이 강한 이슈로 떠오른 타이완 해협 문제에서 한국이 언제까지나 중국을 의식해 중립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미한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존 해밍스 퍼시픽 포럼 외교안보국장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점점 한국으로부터 군사 부문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과 관련해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moving in that direction where, you know,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ope that South Korean military elites and political elites are aware.
해밍스 국장은 미국에게 타이완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또 한국을 방어하는 미국의 능력에 타이완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을 한국의 군사, 정치 엘리트들이 알아주기를 미국은 희망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북한이 8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전례 없는 수준의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도 강화됐습니다. 미국은 2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한일 3국 간 협력 확대를 구체적 행동 계획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안보를 넘어 역내 개발과 기반시설, 핵심 기술과 공급망 문제, 여성의 지도력과 역량 강화에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더욱더 역내 전략을 삼각공조의 틀에서 조율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미한일 삼각협력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두 번째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3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모두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라며 우리들은 그동안 공동 우려 사안에 대해 3자 협력에 관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3국 정상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은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하는 실질적 성과를 냈습니다. 12월 초에도 미한일 3국은 서로 간에 조율한 대북 제재를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하는 등 올 하반기 삼각공조에 속도를 더욱 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속에 미한 군사동맹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됐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미한연합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가 열리는 등 그동안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미한연합훈련이 재개됐습니다. 또한 미한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미한이 군용기 240여 대를 동원해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실시하고 다수의 미국 전략자산을 한국에 전개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에도 전략자산의 한반도 추가 전개를 포함한 확장 억제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presence of a rising North Korean threat, it's been very clear.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재확인할 뿐 아니라 이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BOA가 준비한 기획 보도, 다음은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정책과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기반 엔진 기술을 적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내년에도 고체연료 엔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가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26일 VOA에 북한이 기존 수직 로켓 엔진 시험대가 있던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수평 로켓 엔진 시험대를 추가로 건설하고 고체 연료 엔진 실험을 실시했다고 주장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 they are concentrating a lot of these testing activities there,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improving the existing.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를 통해 서해 위성발사장의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통상 수직 로켓 엔진과 수평 로켓 엔진은 각각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를 시험하도록 고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서해 발사장에서 수직과 수평 로켓 발사대 모두를 구축한 것은 분산돼 있던 ICBM용 로켓 시험 장소를 통합해 이곳에서 액체와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집중하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5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처음으로 140톤 포스 추진력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의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또 동시에 북한이 기존 발사대의 성능도 개선하고 있다면서 더 크고 강력한 미사일 시스템이나 로켓을 발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고체연료 시험 발사대를 새로 구축했다는 것은 더 강력한 미사일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고체연료 기반 미사일은 연료 주입이 필요 없어 액체연료 기반 미사일에 비해 발사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한의 3국의 발사 사전 탐지를 어렵게 만들고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발사의 예측 불가능성을 더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북한이 실제 고체연료 기반 엔진 기술을 적용한 ICBM을 발사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이노넨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Well, this is a step forward, but it's still way to go. You know, these are the first steps which we see. We have seen also some tests.
북한이 고체 연료 실험을 실시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지만 과거 다른 발사장에서 몇 번의 실험을 더 거쳤는지 개발 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내년에도 고체 연료 엔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가 시험 발사를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to continue. First of all, this was just an engine test, nothing else. You know, you need still to attach.
고체 연료 엔진 실험이 성공하더라도 여전히 미사일에 장착하고 전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내년에도 고체연료 엔진 성능 개선을 위한 시험 발사를 계속하면서 기술 완성에 도달하는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5일 ICBM에 사용할 수 있는 대출력 고체연료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기존 시설 개선과 새 시설 구축을 통해 더 강력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38로스는 위성 사진을 토대로 관찰한 결과 지난 11월 기존 수직 엔진 시험대 인근에서 광범위한 활동이 보고됐고 수직 엔진 시험대 동쪽 새 구조물은 고체 연료 엔진을 위한 수평 시험대가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엔진 시험은 북한이 고체 연료 추진 ICBM에 사용될 수 있는 추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첫 번째 직접적 신호이며 이 목표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9일 수평 엔진 시험대 주변에서 인원과 차량 움직임이 포착되고 발사체 지지대 상부 타워 크레인이 해체돼 주변에 놓여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면서 이는 더 큰 규모의 차세대 발사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지대 높이를 올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과 중앙아시아 5개국 외무장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과 중앙아시아 5개국 외무장관들이 지난 24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제9차 중앙아시아 플러스 일본 대화 외무장관 회담을 채택된 공동성명을 공개하고 장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들 장관들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성명은 장관들은 국제 핵 군축과 비확산 체제의 초석이 되는 핵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유지와 강화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 계속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은 지난 2009년 3월 핵폐기 경험이 있는 카자흐스탄 주도로 창설됐습니다. 한편 일본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외무장관 회담은 지난 2004년 시작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장성명 내용이 일방적이어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추진과 관련해 비생산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23일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 ICBM 규탄 안보리 의장성명에 찬성할 것이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부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은 영내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내용이 균형적이지 않은 의장성명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 외교적 행동을 지지해야 하며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여겨지는 미한일 군사연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측은 미국이 현재 추진하는 북한 ICBM 관련 의장성명에 찬성하느냐는 BOA의 문의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 외에는 추가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에 관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다고 중국 측은 생각한다며 각 측이 각자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데 힘쓰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계속 쉼없이 추동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1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 안보리 이사국들은 미국이 작성한 초안을 회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안에는 지난달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는 문구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관련 당사국들에게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는 표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1일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과 영내 동맹국들과 함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BOA에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우리는 안보리에서 북한과 관련해 6건의 조치를 제안했지만 6건 모두 동일한 2개의 이사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대북 결의가 아닌 의장 성명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추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5월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강제력이 없는 의장 성명으로 대응 수위를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장 성명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들이 성탄절을 맞아 북한 기독교인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억압과 통제에도 북한에서 기독교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유엔에서의 공론화 등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최대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성탄절에 북한과 국제사회의 표정이 크게 다르다고 미국 기독교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기독교 박해와 인권 유린을 감시하는 민간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서는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 VOA의 논평 요청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에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반면 안타깝게도 북한에 있는 약 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서는 많은 북한 기독교인들은 감옥이나 노동교화소에 갇혀 고통받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은 기독교를 미 제국주의의 통로이자 신격화된 지도력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되기에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 은둔의 왕국에서도 그리스도 왕국의 기쁨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기독교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에 토드 네틀턴 미디어 담당 국장도 26일 VOA에 북한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장 폐쇄적인 곳 중 하나라면서 김 씨 정권이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그들의 권력과 국가 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틀턴 국장은 하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북한인들은 성탄절을 비롯해 1년 내내 예수를 예배한다며 정권의 반대의 직면에 그들이 보여주는 용기와 신실함은 모든 나라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압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에는 여전히 예수의 본보기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들은 기도하며 심지어 다른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있다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 가운데 발견되는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틀턴 국장은 북한 기독교인들의 신실함은 김 씨 정권이 무엇을 하느냐, 국제사회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 기독교연대의 키리 칸켄데 대변인은 2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 기독교인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s we mark Christmas and 2022 draws to a close, CSW reiterates its ongoing concern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칸켄데 대변인은 성탄절을 맞이하고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세계 기독교 연대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적이며 억압적인 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에는 사상, 양심, 종교, 신앙의 자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칸켄데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 인권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와 신앙의 자유 측면에서 북한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비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광범위한 식량난, 탈북자 강제 송환, 잔인한 수용소 구금과 관련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영향으로 국경이 여전히 공식적으로 폐쇄돼 불법 도강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북한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민간단체들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공론화, 대북 기독교 방송 등 정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coming ye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ensure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continues to be discussed annually.
세계 기독교 연대의 칸켄데 대변인은 국제사회는 내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 이사회 등 유엔에서 핵 비확산 문제와 별도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기독교 연대는 북한 정권이 현재 수용소에 억류돼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석방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각국이 이 문제에 집중하고 가시적인 진전을 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서는 우리는 매일 라디오를 통해 복음과 성경 메시지를 북한에 방송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을 탈출한 기독교 신자들로부터 방송이 북한 가정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확인해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해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기도라는 점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외국 정부들과 국제사회가 김 씨 지도부에 가하는 모든 압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에 네틀턴 국장도 자유국가의 기독교인들이 북한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출된 지도자들이 북한 정부와 어떤 접촉을 하더라도 종교 자유를 우선순위로 둘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6월 발표한 2021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어떤 종교적 활동이든 이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단체인 오픈도어스 USA는 1월 연례 2022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북한 내 기독교 박해 상황이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국들의 자체 핵 억지력 구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타이완 점령은 영내 전체에 걸쳐 조약에 따른 우리의 군사공약을 위협하고 이런 공약에 의문을 제기하게 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을 거론했습니다. 설리번 상원 의원은 중국의 타이완 점령은 이들 중 일부 국가가 자체적인 군사적 능력을 구축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여기에는 그들이 현재는 갖고 있지 않은 핵 억지력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ese PLA takeover Taiwan, in my view.
설리번 의원은 이런 상황은 물론 모든 미국인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of course should concern all Americans. The questioning of our Pacific network of alliances.
미국의 동맹들에 의해 그리고 미국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협을 억제하고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미 본토의 안보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태평양 동맹 네트워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미국인들을 덜 안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설리번 의원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억제하는 세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타이완의 자체 방위력 강화와 미국과 동맹국들의 타이완 군사력 지원,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 위협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억제의 세 번째 단계인 대중 경제 제재 위협에 대해 가장 강력한 것일 수 있다며 중국 공산당의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경제, 금융, 에너지 분야에서 파괴적인 경제적, 재정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uld be the most powerful, and that is devastating economic and financial consequences. That we should let the sheet.
이어 오늘날의 인도태평양과 유럽 전구는 모두 위험에 처해 있다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독재주의 사이의 이 경쟁에서 세계는 중립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스티브 샤봇 하원 의원은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자체 핵무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소위 공화당 간사인 샤봇 의원은 지난 6일 워싱턴 타임즈 재단이 개최한 대담에서 중국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느끼지 않으나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핵무장한 한국, 일본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중국은 북한이 물러서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압박을 실제로 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내에서 이런 견해는 아직 소수의견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오전까지 함경북도 가끔 눈이 내리고 밤부터는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남도에도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4도, 최고는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2도, 최고는 영하 6도입니다. 신의주 맑고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6도. 강계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18도, 최고는 영하 9도. 해주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고 오후에는 흐리고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영상 2도가 되겠습니다. 해성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3도. 함흥은 맑고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영상 1도입니다. 장진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12도입니다. 해산 흐리고 오전 한때 눈, 최저 영하 20, 최고 영하 12도. 원산 맑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0도. 청진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 오후에는 맑겠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영상 1도입니다. 삼지연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16도.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전 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m, 먼 바다는 오전에 1.5 내지 3.5, 오후에는 2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로 일고 먼 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약간 낮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이 4개월인 군 의무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이 잉원 타이완 총통은 27일 현재 4개월인 의무 복무는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며 2024년부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이 잉원 총통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타이완이 충분히 강하다면 타이완은 전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의 본고장이 될 것이며 전쟁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내 사실상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타이완 협회는 타이완이 방어를 위해 취한 조치는 타이완 해협 및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타이완 측 연구에 따르면 현역병 의무 복무 연장은 현재 16만 5천 명 수준인 타이완 군 병력에 6만에서 7만 명을 추가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본이 오는 30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6일 이같이 밝히며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출발할 때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과 7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입국 때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기시설에서 7일 동안 격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일본 정부 측은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 사이에 정보가 크게 엇갈려 일본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 대상 입국 규제 강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시설 격리 의무와 PCR 검사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이 같은 방침은 지난 3년간 시행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전면 폐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부터 해외에서 중국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호텔이나 별도의 격리시설 등을 거치지 않고 일정기간 재택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에게 닷새간 시설 격리와 사흘간 자가 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당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해온 중국인들은 새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러시아의 침공 1주년이 되는 내년 2월 유엔에서 평화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쿨레바 외무장관은 26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유엔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중재를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단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원한다 해도 러시아가 참여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관련 당사국 모두가 동의할 때만 중재자로 나설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쿨레바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응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는 2023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비무장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어제 우리의 새로운 영토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정권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비군사화, 비나치화하고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라는 우리 제안을 적들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요점은 간단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위해 이를 이행하거나 아니면 우리 군이 대신 결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완전 철수하고 비무장하라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들의 전략적 목표는 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미국과 러시아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겨울 폭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뉴욕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승인했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뉴욕주 서부 버팔로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주말 내내 127cm가량 쏟아진 폭설로 적어도 27명이 숨지고 만여 가구가 정전됐으며 도로에는 개인 차량 이동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케이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버팔로를 덮친 이번 겨울 폭풍이 30명의 사망자를 낸 1977년 겨울 폭풍 이후 45년 만에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성탄절인 지난 25일을 전후한 혹한과 폭설로 약 60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차가운 북극 한파가 미국 대평원 지역에 남하한 뒤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했다고 미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아내와 함께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